대학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장중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북두한정을 은총의 장중에 붙들어주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계 선교 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사자들이 밭으로 섬기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모든 교단들이 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태양과 같이 빛나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훌로에서 1972년에서 77년까지 공부할 때에 6년까지 공부할 때에 제가 맥가버란 교수 무척 속을 상하게 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클래스에 들어가면 자꾸 짓궂은 질문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와그너 교수하고는 동갑인데 그분에게는 많은 칭찬도 들었습니다. 맥가버란 교수 시간에 가서 제가 제일 짓궂은 질문을 한 것은 동료 미국 학생들과 같이 당신이 제3세계의 선교를 하는데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 교회 성장 이론을 미국에다가 적용하지 않고 무직교회는 주고 가는데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무척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퍼붓자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이 또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한테는 안 말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미국 그 동료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때 하는 말이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당신들의 할 일이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 교수하고 다른 학생들이 이제 미국에다가 교회 성장 운동을 이제 추진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 1972년 역사적인 해였었습니다. 저는 맥가버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었는데 신학적인 이야기보다도 사회학적인 이야기, 문화인류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무척 제가 당황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신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문화인류학 강의 시간에는 전혀 이 오랑캐 말 듣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밤새워가면서 기필코 이 문화인류학을 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문화인류학 시간만 해도 소정의 시간 100시간 가운데서 100학점 가운데서 50학점 이상을 했고 다해서 한 125학점 훌로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과목의 거의 대부분을 다 했습니다. 졸업을 안 하고 보태고 있으니까 대학원장인 닥터 글라서 교수가 제 은사인데 그분이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불러가지고 졸업 논문 써. 아닙니다. 조금 더 공부했으려면. 됐어. 써. 이런 그 참 은혜로운 공부해서 학위를 주겠다는데 왜 안 하느냐는 식으로 자꾸 그 아주 못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맥가버란 교수가 작년 7월 10일 제가 미국에 딱 도착한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1897년에 탄생해서 199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나이로 말한다면 94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년 전에 92세 나이에 그분이 쓴 책이 Effective Evangelism, 아주 효과적인 전도. 이 Effective Evangelism that is George Gross, 효과적인 전도가 곧 교회 성장이다. 이 같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평생 주장해 왔던 교회 성장 개념을 재천명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성장은 단순한 수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 속에 들어있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제자로 삼는 운동입니다. 그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 성장이지 덮어놓고 오중이또중이 모여드는 것이 교회 성장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고도 회심의 경험, 존 스타트의 말대로 말한다면 회심이라는 컨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모여체 아무리 모여들었다고 해서 교회 성장이라고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성장했다. 자고도 맥가브란의 견해에서 본다면 그것은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 중생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느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얼마나 힘차게 전개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한국에서의 교회 성장 운동은 무엇인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 자고도 닥터 슈어 같은 사람의 교회 성장 운동,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의 초락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분은 심리학자로서 자기 교회 있는 주변에 있는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찾아가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무한한 가능성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장은 가능성의 철학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피눈물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이와 같은 기독자의 그 운동을 교회 성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무엇보다 먼저 소두에서 맥가브란이 하는 이야기, 현대적인 지금 현재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인류 재작년 12월 달에 50억이 됐는데 인류 50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35억의 관심이 없다 한다면은 어찌 그를 기독자라고, 성서적인 기독자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맥가브란의 매서운 이 비판적인 이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성장은 어떠한 것이냐?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들을 어떻게 교회에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이곳에다가 중점을 두고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조단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의 핫 이슈이기 때문에 교회 성장 학파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한 그 결과를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 뒤에 계신 분은 이 칠판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중간 3분의 2까지는 보시라고 생각해서 저는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맥가브란에게 있어서 교회 성장은 전도와 세계 선교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은 전도와 세계 선교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도라든지 선교의 개념이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기의 사상을 도저히 이와 같은 변질된 경우 가지고는 혼탁을 일으키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는 전도교회 성장이란 말을 일부러 피하고 세계 선교라는 말을 일부러 피하고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이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세계 선교와 동의인가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선교 명령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부흥 집회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주로 인용하십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교와 교회 성장에 대한 견해의 개념에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선교 개념과 그 다음에는 이 교회 성장의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이라는 개념이 이 세계 선교 명령 속에 뚜렷이 부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무엇보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나가서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방서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세계 선교 명령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면은 새로운 그 세계 번역에 그 보면은 현재 미국에서 나와 있는 이 최신판 번역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일한 명령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안 보인다 하실지라도 제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은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나가서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가지고 덮어놓고 세례를 준다고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 명령의 종합적인 분석입니다. 나가서 예수께서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가서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백성에 전파되리라. 그러기 때문에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느냐? 이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런데 목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소리는 쑥 빼놓고 그래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예루살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되리라. 나를 보내주셔서 찬송을 부릅니다. 어림에서 이 찬송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도록 되고 있는 건데 성령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덮어놓고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신바람이 나서 고포해 주셔서 하는데 성령 안 받고 갔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성령을 받는 데 있는 거지 성령을 받지 않고 보내주셔서 있죠. 다 실패작입니다. 다 실패라고 말해버립니다. 성령이 마시어서 능력을 받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은 성령께서 파워 인카운터 능력 대결을 내 심령 속에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에 성령님께서 들어가시어서 이 성령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축출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 쓰던 칼발트는 올바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위에 교회론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교회라는 것은 칼빈이나 루터가 교회라는 것은 캐리그마가 선포되고 그리고 성탄 예식이 집행되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발트는 아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사건이다. 다시 말한다면 캐리그마가 선포되고 이 선포된 캐리그마에 대해서 전인격적인 응답을 하는 것이 응답을 하는 이 사건 이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과격하고 파격적인 말입니다만 이 말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우선 무엇보다 먼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이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사탄의 영역이 깨어지고 거기 매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생에 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뒤따라가고 그분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에게 주신 말씀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려 할 때에 여러분들 주인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이란 말은 순교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방신학자의 또한 정치신학자였던 율겐 몰트만이 한국에 1969년에 기억에 틀림없으면 79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신학대학과 서울신학대학에서 강의했는데 한국신학대학에 있는 동료 친구 교수가 저한테 거기에서 그 몰트만의 강의 내용을 프린트해가지고 저 미국에 있는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읽어보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만일 성서 번역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딱까지로 내 주인이 되라는 말씀을 히라고 가지고는 순교자라고 번역할 수 있다. 동료이기 때문에 바로 해가지고 내 주인 곧 순교자가 되리라고 만일 했다 한다면은 기독교 역사 2000년은 달라졌을 것이다. 오늘과 같은 그 기독교는 되지 아니었을 것이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그들은 가슴 저이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순교의 순교자의 판열에 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위에 임재하사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순교자의 판열에 들어설 수 있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은 가슴 저이면서 주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면서 순교자의 판열에 쓰려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전파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주인이란 말만을 이해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증언하다가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히라보에는 이 주인이란 말과 순교자란 말이 동요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313년 콘스탄틴 대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라틴 문화가 그레코 로마 문화를 대신해가지고 코인에 대신해 라틴어가 사용되게 될 때에 성서를 번역하는데 그때 만일 주인인 곧 순교자라고 번역했으면 그 후에 계속해가지고 라틴어를 읽는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모두가 순교자라고 썼을 텐데 그때 예수 믿는 것이 이제는 순교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건데 뭐 때문에 순교자라고 쓰랴 순교자란 말이 쑥 빠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에 온 성경도 주인이란 말을 쓰지 순교자는 말을 안 썼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순교자란 말을 오늘의 우리 상황 속에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에 신대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 하나가 제 강의를 듣고 대전 중앙교회 자기 아버지가 신부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이 중이란 말은 순교자란 말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친구한테 전도가 돼 예수 친구한테 한 대 얻어맞으면은 그 순교자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신학생 전도사를 붙들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나는 순교자의 판열에 섰습니다. 그 무슨 말이야? 갑작스리 나 친구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가 한 대 뺨 맞고 상급생한테 얻어 터지고 뒷발길을 채이고 벗에 엉덩이에 멍이 들었어요. 그래 너는 정말로 순교자들이 정신으로 살았다. 어느 날에 우리의 현재 4,300만 그 인구 가운데서 우리가 만일 1천만이 지금 재작년 12월 달에 기독교 영감에 1,006만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일 천교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개신교만 1,006만이 됐는데 1천만 개신교 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의 정신으로만 산다 한다면 한국 현재와 같지는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자로 삼으라. 다시 말한다면 나간다는 말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가서 정치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참 생명을 거는 사업인 것입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이 교회 성장에 있어서 제자로 삼으라.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 성장이기 때문에 세상에 내팽개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교회 안에 수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순교적인 정신을 가진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한다면 오늘날 같은 그 한국에서 자괴가 되고 있는 학생들이 쿠라파에서 마스레니의 후예들이 혼수자까지 버려서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있는 것을 왜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들이 쓰레기통에서 쓰다가 욕을 붙들고 저 장난을 하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목사들에게 책임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큰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고 말이겠다고 하면은 고민해가지고 슬슬 눈치나 보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상적 이야기를 잠깐 끄집어내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이 시간에 교회 성장을 그 이야기하는 맥가브란 교수의 이야기를 잠깐 한 5분 동안 하면서 교회 성장의 운동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역사를 5분 안에 훑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맥가브라는 1897년에 태어나서 199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1920년에 루터 유니버시티에서 미애학위를 받고 22년에 예일 유니버시티에서 아주 그 당시 최고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신대원, 다시 말한다면 BD, 지금은 MDB라고 하는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2년 동안에, 그리고 1923년에는 칼리지 오브 미션에서 MA 학위를 받고 1936년에는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PhD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와 같은 자유분만한 자유주의 신학의 교육을 예일과 콜롬비아에서 받아놓고 왜 복음주의로 돌아섰느냐, 이것은 그가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서 인도에 가가지고 23년 이후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7년 동안 가까이 선교활동을 그 합니다. 선교활동을 1959년까지 선교활동을 하는데 이 선교활동을 하는 인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막대한 선교비를 투자하는데 어떤 지역은 교회가 죽어가고 어떤 지역은 선교사를 더 보내달라, 교육자를 보내달라고 아우성이고 어떤 지방은 그저 교회가 희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떤 교회는 교회가 쇠퇴하고 어떤 교회는 성장하느냐.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왔습니다만은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만들기만 하면 성장하는 것인 줄 알았지 쇠퇴하는 것인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로신학교에 가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쇠퇴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참 동안 우아해서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하는 것이지 왜 교회가 쇠퇴하느냐고 그러는데 교회가 푹푹 쇠퇴하고 그저 교회가 통통 비어있는 미국의 그 교회를 볼 때 저는 아연 질색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저 시카고에 그 대형 교회가 TV에 매일매일 나오기를 뭐라냐면 이 시카고의 큰 미국 교회 팝니다. 팝니다. 싸게 팝니다고 반갓을 TV에 교회가 교물 팔겠다고 할 때 저는 아주 아연 질색을 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왜 맥값을 하니? 그것을 보더니 73년도에 굴에서 사는 말이 왜 TV에다가 교회를 팔겠다고 그러느냐? 너희 백인들이 교회를 못 쓰면은 흑인한테 갔던 교파에 흑인한테 빌려주고 그렇잖으면 노랑둥이한테라도 빌려줄 것이지 왜 팔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 바람에 백인들 교회들이 부끄러워서 그 다음에 팔겠다는 소리가 TV에서 쑥 사라졌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맥값을 하는 미국 교회 성장에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10년, 20년 아니라 100년 후이라도 점점 더 부흥해서 결단코 교회를 팔겠다는 광고가 안 나오도록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 맥가브란 교수가 인도에 가가지고 그 교회 사정을 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은 교회라는 것은 정말로 무엇이 원인에서 성장하고 무엇이 원인에서 그저 교회가 쇠퇴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문제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 문제의식이 없는 분은 태평세월입니다. 깨세라시라 메이파즈 되는 대로 되라. 가지고 이 교회가 망하면 그 다음에 큰 교회로 그저 가지. 예, 그저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들은 때 신계 쪽 하기 싫으니까 큰 교회만 그저 친구들 선배들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나 키워주십시오 하면서 키워주기 참 좋아하더라고요. 에? 그래가지고 키워주십시오 하면서 자꾸 큰 교회만 가고 큰 교회 가서는 한 그저 몇 년 있으면 교회가 반 줄이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 이렇게 해서 큰 교회로만 쫓아다니는 목사님들이 있다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왜 교회 성장을 해야 하냐면 세계 선교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맥가브라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가장 제 케이스다리를 통해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새 신자들을 어떻게 교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 2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200명 모이는 교회에 일주일에 4사람씩 평균 그저 어떨 때는 10명도 들어오고 4명도 들어오고 1명도 들어오는데 4사람씩 들어오니까 52주를 곱하면 그러면은 208명입니다. 208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교회는 밤낮으로 1년 그 재작년도 200명 작년도 200명 금년도 200명 아마 내년도 1회 200명일 것입니다. 왜냐?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문제와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 길을 열어 이 문제를 쉽게 안고 거기다 눈물을 섞고 탄식을 섞고 그리고 울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는데 교회 성장이 될 게 무엇입니까? 네 명이 들어와서 네 명이 쓱 빠져나갑니다. 밤낮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는 이야기가 아이고 교회라는 것은 200명 있을 때가 제일 오붓하고 아기자기하고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러면 바보 같은 장로님들 거기로 꾸덕꾸덕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그 신자들 말하면 못합니까? 한 200, 여신은 또 200명은 모지낸다고 500명 돼야 한다든가 500명 나면 되지요. 그러면 또 그 모지낸 목사님 또 거기로 끄떡끄떡 한다고요. 그 교회 성장 안 됩니다. 목사의 태도에서 그것으로 됐다 생각하면 교회 성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성장의 목적이 분명히 합니다. 뭐 때문에 교회 성장하느냐? 장중열이가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성장하는 거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은 숫자 가지고 힘들으니까 우리가 보다 많은 숫자가 모여서 세계 성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성장시켜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만이 교회의 성장은 당위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식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의식의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삼시의 보혹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성서적인 기독자, 교육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한다면은 세계에 선교를 해보지 못한 사람, 최소한 대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한 사람은 선교비를 적어도 20% 교회 수입의 20%씩 10% 이상 내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성경교회에 성경교회는 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명령을 착실하게 지키겠다는 이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장정님이 섬기는 이 교회가 세계 성교라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최소한도로 안디옥 교회같이 성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교회에서부터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 바울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세계 성교를 위해서 교회의 수입의 10% 이상 20% 50%까지 바치겠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 국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세계 성교를 안 하시겠습니까? 뜻이 분명하다면은 목적이 분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분명히 축복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식에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여러분들, 여기가, 기장교회 목사님이 수고하시니까 한번 기장교회 자랑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주에 안디옥교회 가보시면은 전주 그 역전에 안디옥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바울 성교회로 갖고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가가지고 문화인류학과 성교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성교사 30세대가 와 있더라고요. 몇 교회들이 뭉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한번 전주에 오라고 그러면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교회 교인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교회는 교회가 거기에 들어오는 헌금의 10분의 6을 성교비에다가 씁니다. 10분의 6을 10분의 4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죠. 10분의 7까지 하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놀라운 그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제가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에 다른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나타나서 헌금을 하고 가는데 분명히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 기십만원, 수백만원씩, 때로는 천만원씩 헌금을 하고 갑니다. 그 헌금은 11조가 아니고 성교비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교회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11조 붙들면 된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계 성교를 우리 교회가 안 하니까 세계 성교를 위해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겠다 해서 성교 헌금은 안디옥 교회에다가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사이는 이런 데서 잘 모를 겁니다. 평신도 하고 사계인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신자들은 세계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신자들은 세계 선교를 못하고 있다는 제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스트라창이라는 유명한 남미 선교학자는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nescapable Calling,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유명한 제 서두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는 세계 선교에 동참 못하고 있다는 제우식에 사로잡혀 있는 평신도들을 이 제우식에서 해방을 시켜야만이 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 이번 돌아가시면은 여러분 교회 신자들 말은 없지만은 속으로 꿍꿍거리면서 우리 목사님은 세계 선교 안 하시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은 하는 말이 우리 장로들이 그저 성교 하려고 그래도 장로들이 말 안 듣지. 장로회에 가가지고 또 강연해보고 왜 세계 성교 안 하시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하려고 안 하시더군요. 어느 쪽이 그 잘못이죠? 양쪽 다 잘못이죠. 그렇죠? 목사님도 잘못이고 장로님도 잘못이고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계 성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를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를 한다면 여러분 세계 선교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동참을 해야만이 합니다. 이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 성장의 능력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눈과 꿈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축복의 소나기를 날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가 언제부터 기복종교가 됐냐고 비아냥을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여러분에게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사람 52제 208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왜 밤낮으로 200명이냐? 이 이유 가운데 오늘 교회 성장 학파들의 전 세계 결정 게스타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친구 7명이 있으면은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신자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남전도에 여전도에 뭐 무슨 청년에 있는데 쓱 들어와서 자기 연령에 해당되는 대로 빅 돌아보고 쓱 빠져나갑니다. 자기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 찾아왔는데 성결교회에 찾아와 보니까 이 시골에 그 교회가 한 60명 모입니다. 작은 교회가 40명에서부터 60명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도무지 이 벽을 못 깨고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전도사님들이 지금 40명 내지 60명의 교회를 갖고 지금 분투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은 이 신자들한테 세계 선교가 우리 교회의 창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면은 이 교회는 신자들이 만문을 이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개척을 네 군데 했고 미국에 가서 공부한 다음에 신개척을 두 개 했습니다. 그런데 신개척을 그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이 40명에서 60명이 참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좁혀야 하는데 어떻게 좁혀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고 성서 공부를 하고 제자와 훈련을 하고 막 야단을 치거든요. 탄실이네. 이 40명의 60명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 이 60명의 고비가 어려워지면요 교인들 목사님들이 모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60명이면은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20명의 장로가 한 사람 된다는데 장형, 제일 그 어른이 그 나이 많은 그 35세쯤 된 그 집사에게 장형이 먼저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그 20명의 장로 한 사람이라니까 당신 장형이 그 장로가 돼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자네도 그 해야겠네. 글쎄요, 거기를 쓰가면서 나도 장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대략 세 사람의 후보가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일절 뭐 교육자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태 가운데서 그 다음에는 어떤 지방에서 은행 지점장이 탁 나타납니다. 은행 지점장이 나타나니까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은 침이 그저 마르도록 그 칭찬을 하고 소개를 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 교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박수는 착착착 해놓고는 뒷발길을 차버린단 말이에요.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자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정말로 제가 아주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벽을 어떻게 우습게 벽을 깨느냐 하는 문제는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 세계 선교를 하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 힘을 합해서 세계 선교를 해보자. 신자 수가 안 많아지면 여기 있는 초대교회에 해당되는 창립의 수고를 하신 여러분들 앞으로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될 거 아니냐고 격려했더니 그 다음에 만문을 열고 환영을 하고 열심으로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친한 친구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곁길로 갔습니다만 친구 7명을 어떻게 그 모을 수가 있느냐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선 여러분이 머리를 쓸 수 있는 것은 직장이나 직업이 같은 사람끼리 묶어주고 동료가 묶어주고 또 이웃 이렇게 묶어주고 친척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묶어주면서 한 5명 이상만 돼도 거의 잘 떨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캐리그마를 무시하는 그 경향이 있는 거죠. 이것은 문화인류학적인 사회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친구도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나성 공부다 이하여 그들의 심령을 코스로 쪼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지도록 만들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설교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 빼놓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친구가 7명 있으면 안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한 케이스 스터디 가운데 하나는 플로신학교 옆에 있는 큰 교회 3,5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놀랍게 미국 사람 자유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그 신앙 개인주의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개인의 인격이 소중하다는 이야기니까 개인주의적인 그 미국 사람들의 성향에 이 3,500명 가운데서 65%에서부터 80%까지가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그 다음에는 이웃사람들,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이와 같은 부류로 교회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놀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우선 첫째로 새 신자가 교회에 나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 새 신자를 그 당회장이 만나시거나 교육 목사가 만나거나 새 신자 관리 목사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돌려보내는데 한 2, 3주 나오다가 안 나오고 말아버리거든요. 장중혁 교수가 물어봅니다. 당신께서 지난 1년 동안 통계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면 아이고 교수님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까? 쓱 들어왔다가 쓱 빠져나가는 거. 그거 보통인데 왜 그거 일부러 그 부차스럽게 골치 아프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줄 알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느냐? 문제의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것까지 실험하고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달라붙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을발도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학생 시절에 가을발도에 미쳐서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 닮아서 가을발도 젊은 시절에 저 소수에서 시골 교회 가가지고 목회하고 있을 때에 자기가 그 공부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아주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신자가 반으로 줄었죠. 그렇죠? 신자가 반으로 줄어지니까 가을발도 가도 답답해서 창피스럽기도 하고 하루는 벽을 향해서 벽을 두드리면서 히스기야 왕같이 벽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하나님 하고 두드렸더니 그에게 주어지는 영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해금 하나님 말씀 대결 할 때 그가 새로운 그 네오소닥스의 그 공장으로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좀 시계왕같이 가을발도와 같이 좀 벽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반낮으로 60명입니까? 왜 우리 교회는 반낮으로 100명입니까? 왜 우리 교회는 반낮으로 200명입니까? 세계 선교사도 제대로 못 보내는 이런 그 비참한 그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멋진 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좀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회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문제의식이 있는 것에 질문이 있고 질문이 있고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의 회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친구 새신자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은 이 새신자 주변은 인간관계망이 20명에서부터 30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교회에 딱 나오게 될 때에 콩나물 대가리 하나 하는 식으로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를 주의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안내역을 이렇게 한국까지 갈지를 않아요. 이제 지자제가 됐으니까 제가 예언합니다. 한국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미국에서는 소도시, 예를 들어서 인구 5천만 명 되는 소도시에 가보면은 그 교회가 한 서너 개 있는 교회에 그 안내역, 앞에 나와서 안내하고 헌금 걷는 사람들은 이 교회의 대표요. 그 다음에는 이 지역사회의 지방의회의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한테 얼굴 팔기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딥니까? 교회 앞에서 가지고 주번 하나 주는 사람 얼굴 동네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헌금 걷는 사람 제일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재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앞으로는 헌금위원 하겠다는 사람이 막 나오게 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미국으로 볼 때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한국에서 이제 지자재로 하니까 그저 몇 년 후에는 아마 10년쯤 되면 이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자진해서 아주 저것을 한다고 하는데 안내를 담당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새신자가 한 사람 교회에 나오면 콩나물태그를 하나 나왔다 생각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자기 그룹의 20, 30명의 대표라고 하는 이 같은 인식만 주면은 그때 나오는 새신자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정말로 해본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개척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성결교회라는 홀리네스 설치를 하면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봐야 할 거 아니요. 큰 소리로 땅 치고 그래가지고 한가린 사람이 그 보는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교회를 했습니다. 딱 교회는 아니라 다를까 교인들이 모여야죠. 사람 죽게 아주 죽을 것만 같아요.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집사람이 그만두라는 거예요. 설교 그만두라고. 근데 저는 여기 있으면서 어디로 보내냐면 저 교회 입구만 200명 모이는 교회 입구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루는 신자가 한 사람이 젊은 청년이 하나 걸어 들어오는데 왁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더라고요. 자, 이 새로운 신자 한 사람을 가지고 한번 활동해보자고 그랬더니 자기 그 한국에서 왔던 처갓집 그저 어머니 모셔 나오고 그 다음에 동생 형제를 데리고 나오고 막 데리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맥가브라는 하나님의 달이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한 예수를 믿습니다. 이사 왔다든지 그 다음엔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한건 끊임없는 동란 때문에 교회 성장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반나서 이비기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하는 이 같은 불안 의식을 사회적인 불안 의식을 조성해 놔뒀더니 교회만 자꾸 성장했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자, 이 신자로 하여금 교육시키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회개의 경험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하여금 당신은 당신의 소속하고 있는 그룹의 복음의 정권 대사입니다. 당신은 복음의 선교사로서 당신 그룹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내셔. 누구누구가 당신 이야기하면 제일 교회에 나오겠어. 자, 한 7명, 10명 이름을 적어놓고 목사와 전도사가 같이 기도해주고 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이 사람은 감격했기 때문에 야,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그리고 내 친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느나 같이 기도할 때 눈물마저 쏟아집니다. 하루는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라 이야기하느냐면은 야, 그거 정말로 예수 믿어보니까 좋더라. 이천성 목사가 저 한강변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성범 목사님이 부흥하게 될 때 뚜드러 부시라는 말을 듣고 뚜드러 부시러 갔다가 자기 고분들한테 뚜드러 부실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이성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우울해서 감동을 받고 그냥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는데 이 양반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자기 친구들하고 안 만나고 깡패들 안 만나고 교회 나오니까 깡패 그 후배들이 그 모아놓고 술자석을 마련해놓고 형님 참 놀랬어요. 형님, 어쩌면 그 20세기 후반기에 그래도 그 제대로 교육을 그 고등학교라도 교육을 받았다는 분이 어떻게 그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맹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는 거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칵 입이 맥혔단 말이죠. 맥혀놓고 한참 있더니 한 말이야. 야 이놈아, 나 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 좀 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인생의 시궁창물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너희들이 이 다음에 교회 같이 나가지 안 나가면 이 새끼 죽여. 그랬더니 어이구 형님 놀랬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형님이 나가라고 이렇게 나가지요 하면서 슬슬 따라 나왔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목사 된 사람도 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이웃 사람들,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 사람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악착같이 이 30명 가운데서 한 반 정도 건져내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만일 여기서 다섯 명만 건져서 교회에 끄집어내면은 일곱 명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섯 명 이상만 건져내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을 가지 않고 아이 목사님 교수님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들어왔다 쑥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먹으면 똥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인 숫자가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것이 먹고 똥 사는 겁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의 의식 구조가 그런 의식부터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계 선교에 평생토록 못하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새 신자나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온 신자에게 회심의 경험을 시켜야만이 합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 일을 하는 것이지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는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자를 만듭니다. 기독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결단코 교인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제가 한번 괴로운 일이 있었던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교회를 갖고 있는 임동선 목사 교회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지금 제일 컸던 교회죠. 두 동강이 났습니다. 두 동강이 났는데 참 안 됐어요. 그런데 임동선 목사님이 저한테 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다 돼가는군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신자들 이혼하려 할 때에 절대 간섭하지 말고 당신들 기도하셔. 기도하시오. 그러고 기도만 해지 절대 깊숙이 간섭하지 마라. 왜 그래요? 했더니 간섭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면은 꼭 교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 한 분이 부인은 그 남미로 해가지고 2년 전에 오고 양반 조금 늦게 2년 후에 한국에서 와서 결혼했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미국에 가면은 여자들은 자유의 물결을 쉽게 타고 그리고 반면에 남자들은 외고집이 씨에서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미국에 가면 자유주의자가 되고 남자들은 보수주의자가 되거든요. 그 집안 안에서 밤낮에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야단 났거든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은 그 이야기하다가 영 안 돼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영영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방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간이 식당에서 아침에 새벽 5시인가 6시에 만났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이 문제 해결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에이 소용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래도 되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까? 했더니 이야기 들어보겠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앉아있다가 이렇게 건너편 앉아있는데 손을 내밀면서 이마박에다 손을 눈앞에다가 탁 갖다 대면서 너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눈이 막 밤하늘같이 동그라매지더니 노기가 뛰고 나를 에잉 하고 노려다봐요. 목사님은 때려 죽이겠다는 거죠. 당신 죽어. 당신이 안 죽어서 문제가 일어나.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불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경험이 있으면은 왜 이 같은 문제를 참지 못해. 문제는 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거야. 죽어요. 죽어. 그랬더니 그때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그 다음 주일을 또 교회 안 나왔습니다. 한국에 제가 와서 2년 후에 미국에 갔는데 모먼트 8가 7가에 있는 그 게스트테이션에서 그분 만났어요. 기름을 놓다가 만났는데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요. 부인은요 행이라도 이혼했을까봐 가슴이 저여서 그래서 교회차가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게 안타까운 이제 한 사람의 가정이라도 안 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치요. 저 가정이 안 깨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집사님 그 부인은요 했더니 저 안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여러분 참 그 교회에서 어려운 거지만은 중생의 경험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는 경험을 여러분이 신자들에게 시키면은 그 신자들은 여러분과 더불어 어깨 동무하면서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을 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 시간은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15분 남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다른 문제를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교회 성장 학파에 대한 비난이 많으냐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 성장 학파에 대한 비난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 성장 학파에 대한 비난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1960년대에서부터 1990년까지 30년 동안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신학적인 학파가 세상에 없습니다. 아주 놀랍게 60년대에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논란, 70년대에는 교회 성장 문제에 대한 방법론의 논란, 80년대에는 또 분자에 시작된 성령운동에 대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이어왔던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많으냐면은 첫 번째는 교회 성장학파의 교수들은 대부분이 신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좋고 거기가 문화, 인류학, 사회학 박사학위를 PhD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질문을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교회 성장학파의 학자들은 대답을 사회학적이고 문화, 인류학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답을 반나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은 오늘날에 와서는 인접과학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이 좀 눈을 떠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교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신학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인접과학인 사회학과 문화인류학 그 다음에 심리학에 대해서 행동과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만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장학파의 학자들도 좀 신학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저는 객관적이 되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성장학파에 있어서 교회 성장 이론에 교회론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있을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인데 몇 년 전에 학생들이 와그너 박사에게 당신은 교회 성장 이론의 전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 질문이 하도 계속되니까 질려가지고 자기 밑에서 1972년에 제가 그 불러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 MDB 가정에서 있던 맨행갱이라는 그 학생이 저 화란에 프리 유니버시티에 가가지고 교회 성장 이론의 교회론 분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암스테르담 신학 시어리즈의 제3권을 차지하는 유명한 책을 500페이지짜리 책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이 맨행갱 교수를 후로 신학교가 불러다가 교회 성장학파에서 교회 성장 신학과 교회 성장 이론의 교회론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교회 성장 이론의 약점을 보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르쳤던 회의 때까지 우리는 교회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 우나, 상트럼, 그 계속해서 하는 라틴어 우리가 치만 두고요. 하나의 홀이 거룩한, 그 다음에는 캐서릭, 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는 하나요,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캐서릭이란 말은 유니버설,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그리고 사도적. 여기서 가르쳤던 제일 마지막에 부과된 거죠. 아포스토릭 처치. 이와 같은 그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도 할 때에 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 때문에 성교의 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캐릭마의 문제가. 그래서 이 아포스토릭이라는 이 말 때문에 종교개혁 때에 종교개혁 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 On the world.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와 같은 그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정의한 것은 지당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20세기에 와서 WCC 운동이 일어나면서 WCC가 제기한 교회론, 이 교회론이 이 맥을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이 교회는 선교적인 기능을 하는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Church is mission이라 했지만 그건 지나치다. Church for mission.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교,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보수주의나 자유주의가 이 성교라는 말의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 성장학파는 맨행갱의 말에 의하면은 교회 성장학파는 이 하나의 거룩하고 우주적이고 그리고 사도적인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이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활동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간절히 열망한다. 이런 말로 메뎅게는 이 교회 성장학파의 교회론을 꿈매금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기 위한 간절한 소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다시 말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한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같이 사랑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화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마크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늘어나고 회심한 신자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성장에 문제에 있어서 제가 52분, 8분 동안에 제가 얼마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과 더불어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그만둘까 합니다. 오늘의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회 갱신입니다. 교회의 갱신을 이야기하는데 예배의 갱신, 무슨 갱신, 무슨 갱신 신학자들이 많이 말하지만은 저는 교회의 갱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갱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마눌모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만일 이 마눌모가 여기 있는데 가장 그 불행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이런 사회입니다. 부자가 많고 중상층이 적고 가난한 자가 많은 사회는 폭발 직전의 사회죠. 가장 축복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사회는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도 적은 이런 사회가 되면은 축복받은 사회가 되는 거죠. 중산층이 폭넓은 이와 같은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인데 여러분 한국 사회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때에 천주교는 이 상류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로만 캐톨릭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밑바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허무하고 인생의 의미도 인생의 목적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누라 팔아서 도박을 하던 그런 시절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고 삶의 의미를 알고 삶의 기쁨을 느끼고 감격하고 병 낫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을 공부시킵니다. 자, 일대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참 일찍이 예수를 몰랐던 게 한스러워요. 2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를 보냅니다. 죽어라고 돈 벌어가지고 중학교까지 보내니까 당시 일제시대에 한국의 그 2세들은 일제시대에 자고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공부하게 되니까 사회 중견이 되거든요. 자, 2세죠. 3세가 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5세가 됐는데 이 3세가 됐을 때 이제 재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3세가 되면은 이제 대학을 또 하게 되고 회사 정부에 요직이 앉게 되거든요. 4세가 될 때에 이제 중에 상자리로 올라갑니다. 이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하면서 4세, 5세가 되면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이때가 되면은 꼭 네 그만두라고 그러면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아이고 저는 그러면 제 시계로 하겠습니다. 아 그랬으면 좀 당황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 4대체, 5대체가 되면요, 이때는 4자를 좋아하는 사회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 박사. 거기에 목사도 한 분 끼게 됐으니 참 영광입니다. 목사. 뭐, 대학교 처녀들이 뭐, 목사한테 집 가겠다고 그 아우성을 치니, 그거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4자를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기사, 저 과학기술의 인류기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자동차 기사 아닙니다. 인류기술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교회에서 있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의 친조 할아버지 때에 가난한 시절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새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십시다. 요새 사람 붙들고 노랑령 당신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어 하면 다 부자로 살았대요. 일제시대에 그 부자로 산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고 다 찢어지게 가난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족보를 다 뜯어 고쳐가지고는 저 상태에 아주 부자로 사는 것 같이 다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게 뭐 나쁘냐? 나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교회를 좀 성장시키고 교회가 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교회 건물도 짓겠는데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뭐 사람들이 교회 많이 나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교회 100명 나왔지 아무 소용 없어요. 중소기업장 내 친구 사장급들이 있는데요. 서너 사람은 어떻게든 교회 나오도록 할 거고 그 사람들 나오면 교회 짓는 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럼 바보 같은 목사는 거기라 끄떡끄떡 한다고요. 그렇다고. 아니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던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부자를 법을 어기면서까지 부자를 꼭누르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시겠다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가난한 사람이 사회적인 지향상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맥가버는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은 리뎀프션, 구속이란 말이죠. And lift, social lift, 사회적인 지위 향상. 역사적으로 볼 때에 누가 뭐라고 말해도 예수를 그 믿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1대 3대 올라가면서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계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잘 믿고 자식들 교육을 잘 시킬 때에 그들의 사회적으로 향상이 돼가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 사임하신 연동교회 김용태 목사, 제하고 동기생입니다. 김용태 목사, 그 대신에 이상훈 박사의, 대구 이상훈 박사의 아드님이 그 교회, 그 왔다고 합니다. 로산젤스 쪽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만은. 우리가, 김용태 박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자녀를 비교 연구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훨씬 사회 성취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 향상이 높아졌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그 참 민초 계층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겸손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정말로 도박이나 하고 우리 외할머니를 두 번이나 팔아먹었는데 그렇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병원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병도 낫고 마음이 기쁘니까 육신의 병도 낫고 육신의 병이 나니까 심판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조금 해가지고 우리들 공부 우리 할아버지 공부시켜주시고 아버지 공부시켜주시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도 우리와 같이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는데 절대로 안 한다고요. 조상대대 부자인 것 같지 왜 합니까? 가난한 시절을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오늘날에 저 노동자 사회, 가난한 민초 사회에서 유리한 부처와 같은 존재로 사회하고 격리된 제도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기억에 관심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호소합니다. 찾아와서 도와주십시오 소리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부자에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똑같이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부자 장로가 나올 때 악수를 하면서 아휴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저 가난한 사람처럼 네 안녕하세요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부자한테는 네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더 얼굴을 눈빛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정여우가고 하는 눈의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변혁이 일어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식구조가 근원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야만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four types of 조직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됐네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안 보이시지만은 그저 가느다랗게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A 문화권입니다. A 문화권. 미국을 예를 들어서 합시다. A 문화권. A 문화권의 교회가 K 문화권의 선교회를 선교부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으면은 이 미국에 있는 교회하고 K문화권의 교회는 이 교회하고 교회가 동등한 그 형제 관계를 맺이합니다. 선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의 선교부를 도와서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하도록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제일 처음에 신계척 교회입니다. 이 신계척 교회는 성경 공부와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회, 수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60명 선 넘어서게 될 때에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교회는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이고 이것은 확장 성장을 하게 됩니다. 확장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뭐냐면은 생물학적인 성장이 있고 생물학적인 성장, 자녀들이 그 예수를 믿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입 성장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사 온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전입 성장. 세 번째는 회심 성장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여기 A라는 교회가 하나 있고 여기 B라는 교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다 500명씩 모입니다. 500명. 그런데 이 두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100명이 마이너스 100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00이 되고 여기 합쳐가지고 200이 돼서 7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B라는 교회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물론 전입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양의 우리에서의 숫자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은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리를 바꾼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이른 양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이 작업을 통해서만이 교회 성장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심 성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항상 교회 성장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교회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효과적인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신자들을 전도운동을 시켜야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손을 안 들으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신자들, 젊은 집사들, 신자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노방전도, 그 다음에 주거전도, 아파트전도 이와 같이 전도하는 훈련을 신자들에게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실시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이 문제가 오늘날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에서 성장을 멈추고 있느냐? 이유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아까 드린 그런 말씀도 있고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전도를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앉아서 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강의만 하지 절대로 전도를 직접 몸소 교육을 안 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자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패하는 것을 신자들한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것을 보이려 한다면 여러분이 어렵지만은 여러분의 실패하는 것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청년 집사를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다가 아파트 전도하는데 10건대, 20건대, 32건대 가는데 겨우 한 사람을 잡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겠다는 말 듣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집사가 생각이 목사님이 저렇게 있어서 전도하시는데 참 어렵구나.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교회에 나오게 된 그 가정을 지켜보던 이 집사는 자기 돈 벌을 동안에 전도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실패할 때 여러분, 신자가, 그 집사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너무나 고생하시네요. 아이고, 보기 민망해서 그만두십시다 할 때, 그때 할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 했죠. 여보시오, 장집사. 얼마나 이렇게 예수 믿게 하기가 어려운 줄 알아? 우리가 기도 많이 했지만 참 힘들지?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참 우리가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이 사람들한테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타이를 때 이 사람은 전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나갈 때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 훈련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자들이 그 전도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요새 유행어가 뭐냐면은 그 유명한 부흥강사가 설교하는데 예? 양양을 낳지 목자가 양 낳는 거 봤어? 미령 뚱땅이 같은 부흥강사라고요. 성경은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서 계곡을 험한 그 산줄기를 그 타면서 이런 양을 찾아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양이 양을 낳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믿고 왔던 눈물 좋은 그 노력을 신자들한테 실패하는 모습을 눈물을 닦으면서 때는 한숨을 쉬면서 수고하는 모습을 신자들이 볼 때 그들은 위대한 전도인의 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교회 신자가 200명의 교회 같으면은 여러분 20명만 여러분이 훈련시키면은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신자 10%를 넘었으면 교인은 성장합니다. 그 목사가 바보 같지 않고 그 목사가 보통으로 설교만 한다면 신자들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설교 준비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신자들을 이왔지 전도 다시 말한다 우리는 마귀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세계를 계속해서 종말의 그날까지 두드려 부시고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쟁은 이미 오스카 군만의 말과 같이 주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제는 그들은 배잔병이다. 내버려도 전쟁은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끝까지 소탕전을 해야 합니다. 최선의 공기 토벌을 해야죠. 그와 같이 해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그저 한 15%까지 나가면 교회는 급성장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키스타디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을 교육시킨 그 교회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반지리즘 익스플로전. 케네디 목사님의 그 전도 방법이 이것이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훌로에서 그분의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고생하던 그 모습을 영화로 보면서 참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열심히 전도해봤습니다만은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면 신자들이 전도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열심히 그 기도하고 전도하느냐 여기에 매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5분만 여러분한테 좀 싫은 소리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의 자기 관리입니다. 제가 나이가 63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0년 동안의 그 목회를 그 하면서 제 생애에서 겪었던 그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새벽기도회로 인도하시죠. 저도 서울신학대학에서 새벽기도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새벽 4시가 되면은 저절로 깨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6시 반이 되면 저는 학교에 7시까지는 학교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설교하시면은 6시 딱 끝나시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어젯밤에 12시에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준비 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설교 준비를 못했을 때 더욱더 여러분들 소리를 빡빡 지르시거든요. 그렇죠? 설교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더 소리를 질러야만 하기 때문에 더 소리를 지르면 그 피곤이 더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잡니다. 잠은 여러분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새벽 6시에 피곤한 육신의 채찍질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 당장실에서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당장실이 없는 데는 저 강단 뒤에다가 꿇어 앉아서 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신학서적으로 읽는 이 각고의 이 노력을 10시까지 계속할 때 1년에 얼마입니까? 네 여러분 50주라 해도 얼마죠? 참 이 놀라운 시간차가 생기는데 이 시간차는 1년을 경과하면은 대학원 졸업한 그 시간차하고 맞먹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가 10년 지나가면은 A하고 B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해서 아이고 피곤해서 죽겠네 하지 마시고 그러면 마귀가 아 잘했다고 손뼉을 치죠. 그때 손을 딱 얹고 하나님 내 어깨가 피곤하고 내 허리가 피곤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육체, 연약한 육체에 채찍으로 가하면서 10시까지 열심으로 성경 읽고 소리로 준비하시고 이와 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졸음이 와서 꾹뻑뻑 졸이실 때는 내가 이제 망한다. 내가 망한다. 졸음이 와서 내가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졸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